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약한 내가 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과 구약 전도서입니다.
3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가셨다. 회당에는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이 와 있었다. 그곳에 있던 몇몇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법을 어기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실 것인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한 손을 못 쓰는 남자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일어서라.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러자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예수께서는 화나신 얼굴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밀자 그의 손이 완전히 나았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에서 나가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로 가셨다. 수많은 사람이 떼지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왔다.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과 이두메아와 요단강 건너편 지역과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이 왔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전해 듣고 온 사람들이었다. 예수께서 밀어닥치는 많은 사람을 보시고 그들에게 밀리지 않으시려고 제자들에게 당신을 위해 작은 배를 하나 준비하라고 이르셨다. 예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온갖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분을 만지려고 밀려들었던 것이다. 더러운 영들린 사람들도 있었다. 더러운 영들은 예수를 보자 그분 앞에 엎드리며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더러운 영들에게 엄하게 명령하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마음에 두셨던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 왔다. 예수께서 열두 사람을 따로 뽑아 사도라는 이름으로 부르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 말씀을 널리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또한 이들이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분께서 뽑으신 열두 사도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시몬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심쟁이라고 알려진 시몬과 그리고 유다이다. 유다는 가리옷 사람으로 나중에 예수를 배반한 사람이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또다시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와 제자들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께서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 선생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 안에 바알세불이 살고 있다. 그는 귀신 두목의 힘을 빌려 다른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모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다. 사탄은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 만약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바로 설 수 없다. 한 가정이라도 갈라지면 제대로 버티어 나가지 못하고 망해버린다. 사탄이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싸우면 그는 계속 버틸 수가 없다. 그는 끝장이 나고 말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물건을 틀어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먼저 그 힘센 사람을 묶어놓아야 한다.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야 그는 그 힘센 사람의 집을 털 수 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비롯하여 사람들이 지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율법 선생들이 예수 안에 귀신이 살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바깥에 서서 예수를 불러달라고 사람들을 들여보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싸고 앉아있다가 그분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형제들이냐? 예수께서 옆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다시 말을 이으셨다. 여기에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내 형제이고 누이이며 어머니이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전도서 제10장.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작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생각 없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낸다. 통치자가 너에게 화를 낼 때 너는 내 자리를 뜨지 말아라. 침착하면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다. 내가 세상에서 본 잘못된 일 또 하나는 역시 통치자에게서 볼 수 있는 크나큰 허물이다.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내가 보니 종은 말을 타고 상전은 종처럼 걸어다니는 일이 있더라.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수가 있고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릴 수가 있다. 돌을 떠내는 자는 돌에 다칠 수가 있고 나무를 패는 자는 나무에 다칠 수가 있다. 도끼가 무딘데도 그 날을 갈지 않고 쓰면 힘이 더 든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다. 뱀을 부리지도 못하고 뱀에게 물리면 뱀을 부린다는 그 사람은 쓸데가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사악한 광기로 끝난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고 또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없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제 집으로 가는 길조차 못 찾는 어리석은 자는 일을 해도 피곤하기만 하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이른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 있는 나라여.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왕은 출신이 고귀하고 대신들은 취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려고 제때에 먹는 나라여.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게으른 자의 집은 들보가 내려앉고 손이 놀면 지붕이 산다. 잔치는 기뻐하려고 버리는 것이다.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하고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욕하지 말며 잠자리에서라도 존귀한 일을 저주하지 말아라. 하늘을 나는 새가 내 말을 옮기고 날짐승이 내 소리를 전할 것이다.
주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위해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희생을 드렸지만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없애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값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이 2장에서도 천사들의 이야기는 마지막까지 계속되지만 유다서에서 경고하는 불순종하고 자기 지위를 떠난 배역한 천사들과는 다르게 긍정적인 역할로 증언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것으로 이 권면의 실제적인 권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천사들처럼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여 최종적으로 죄인된 인류를 위해 구원을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드리지 않는다면 구원에서 떠내려갈 것이라는 두려운 투에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것이라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원리에서도 소용이 없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하나님의 불변하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 영적인 원리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1절 말씀 중심으로 주신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노력 없이 거저 받았기 때문에 더욱 귀하고 그것을 지키고 이루어가는데 온 힘과 정성을 다해야 하겠는데 오히려 공로 없이 주시는 사랑 때문에 받은 입장에서는 받고 나서도 여전히 너무나 안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와 예언을 따라 메시아를 주신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라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안타까움으로 이런 경계를 주고 있다고 본다면 오늘 우리 또한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다른 성경보다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계를 더 자주 거론하는 것도 사실 이 히브리서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외치는 확신은 구원은 사람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러므로는 1장에서 말했던 천사들의 섬김과 경배를 받는 아름다운 이름과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천사들과 절대로 비교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했는데 들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역사와 지위를 들었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응답해야 할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연이어 더욱 유념함으로 라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념함이란 마음에 둔다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미 우리가 들은 것에 마음을 다하고 유의하고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다 라는 의미로 힘없이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더욱 경계되는 교훈으로 이것은 분명히 진흙탕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을 이룰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교훈입니다. 전반절에서는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라는 표현이 더욱 경계를 주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하다는 호소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하는 것은 생명의 모습으로 그리고 맥없이 흐르는 대로 맡겨두고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이미 생명을 잃은 모습입니다. 힘겨워도 노를 저어 상류를 오르는 것은 생명 있는 모습이지만 생명 없는 것이 떠내려 내려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마치 다음 세대를 지속하기 위하여 강을 거스르는 연어와 상류에서부터 물결 따라 떠내려가고 있는 나무 토막과 같이 비교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서 3절 말씀 중심으로 이미 역사 속에 확증된 것이라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율법조차도 순종하지 않아서 그 율법에 명령하신 형벌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루시고 그를 따르던 사도들을 통하여 확실히 증거하신 복음을 가볍게 여긴다면 단순한 육신의 형벌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두려운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2절 상반절의 교훈이 과거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법이었음에도 그것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을 분명히 하셨다는 사실을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2절 하반절에 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한 생명의 법을 받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천사를 통해서 임시적으로 주셨던 법에 순종치 못해서 그 법을 어김으로 받게 되는 형벌을 피하지 못하였다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삼는 이 엄청난 법을 어긴다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안타까움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3절 첫 부분에 말합니다. 비교될 수 없이 매우 위대한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한 일임을 확인하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따르는 표현이 등한히 여기면 이라는 경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부정적인 것을 다 참으시고 허락하신 구원이 자신의 자존심까지 다 내놓으신 구원을 멸시하는 정도의 태도는 용서하실 수 없는 겁니다. 계속 주어지는 경계는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는 것입니다. 희미하고 분명하지 못한 것은 그만두고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저버린다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확증된 진리가 우리에게 확인된 순서를 증거하는 내용이 이 3절 하반절입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3절 하반절인데 여기에서도 적어도 세 가지로 경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첫째가 주로 말씀하신 바요 했는데 앞의 2절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율법과는 다르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는 출처에 더욱 무게가 있습니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즉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그 사도들을 통하여 오순절부터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증거하고 기록한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증언입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사도들은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부분 목숨을 바쳤던 것을 볼 수 있는데 확실치 않은 것에 목숨을 바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사도들을 통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는 증언 역시 권위가 있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사도들을 통한 증언이 기록되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 속의 어둠의 하수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는 시도가 수없이 있어 왔지만 그런 역사를 뚫고 오늘 우리 각자의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다는 사실 자체도 우리가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겁니다. 천사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통해서 증거된 생명의 복음, 수없이 생명의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가 있었음에도 그의 사도들이 목숨을 바쳐서 증거하고 조금도 가감되지 않고 우리 손에까지 전달된 생명의 복음은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바치며 전했던 그 복음은 오늘 우리가 생명 바쳐 지키고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할 사명이기도 한 겁니다. 세 번째는 4절 말씀 중심으로 표적들과 기사들로 증거된 것입니다. 어떤 말이 사실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말에 따라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직접 증거하신 구원의 역사를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말보다는 그 말이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증거들을 요구하는 것을 표적의 역사를 살아온 유대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표적의 요구를 주님께서 거절하신 이유는 진정으로 믿고자 하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려는 저들의 간교함을 주님께서 이미 아셨기 때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도구들은 성경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의 증거의 도구들로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입니다. 결국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주신 계시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임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20절이고요.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불림을 받은 사도들 외에도 같은 역사를 보는데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고니온에서의 말씀 증거를 확증하시는 사실을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사도행전 14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역사들은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한 것처럼 구원의 복음의 확산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은사들로 통하여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확증하는 역할로 있어졌던 하나님의 인류 사랑의 또 다른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이런 역사로 말씀을 확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능력을 보이시고 역사하실 수 있지만 절대로 의미 없는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 손에 기록된 말씀이 확증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한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은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만 순종하면 구원밖에 전혀 모자람이 없는 완벽하게 검증된 생명의 복음입니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간은 이성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만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연계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는 자연의 완전한 균형 속에서 나타나고 천체의 정확한 운행에서도 나타나고 식물과 동물 세계의 경이로운 번식 체계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지혜가 들어있으며 그 질서 정연함 가운데 목적이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만물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 피조물 가운데서도 걸작품인 사람을 창조한 초월적 존재가 우리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듯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이성적 논리가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때까지 비밀이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처럼 그 계획은 비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직 나타나지 곧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비밀은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처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이 비밀은 사람으로서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의 목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실제로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경의 모든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에덴 동산에 첫 사람인 남자와 여자를 두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금지된 과일을 먹지 않아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삯은 사망이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영적 죽음, 곧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며 결국에는 그와 그의 모든 후손도 육체적으로도 죽어야 하는 운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로마서 3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직후부터 죄에서 인간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징후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 때문에 세상에 들어온 죄를 물리치고 사탄을 정복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발꿈치는 악의 세력에 의해 그가 죽음을 당할 때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시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았지만 여기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어렴풋하게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후에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는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며 그를 통해 온 인류가 영적으로 복을 받게 되리라는 점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후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반복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6장 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정확한 본질이 당시에는 아직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번성해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구출을 받은 후 40년간 모세의 인도를 받으며 광야에서 방랑생활을 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그리스도가 오실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그들의 삶을 관장할 율법과 희생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그 법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들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서는 사람의 죄를 위해 동물 희생제사가 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온전한 희생제물이 될 때까지 그들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이와 같은 한시적인 특성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 나은 것이 온다는 약속을 하셨으며 그의 영원한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은 모세가 백성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행조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이집트 육체적 속박에서 구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영적 죽음에서 구원하는 점이 서로 유사하므로 모세는 그를 가르쳐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 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자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계획을 조금씩 더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본질은 여전히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왕국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속성을 잘못 이해했다는 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여전히 비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드러내실 때가 이르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30년 조금 넘게 사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가르치면서 그의 사명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습니다. 그가 피 흘리심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길이 비로소 가능해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회개하고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구속의 희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그 비밀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 비밀에 대해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나타내도록 선택받은 이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지 바울사도 혼자가 아닙니다. 이 비밀을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나타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비밀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졌고 사도들을 통해 이것을 처음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갖 지혜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교회로 나타났음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죄로부터 나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므로 이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의 표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영원한 목적은 첫째, 죄의 저주에서 인간을 구속하고 둘째로 한 몸, 곧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차선책이 아니라 처음부터 영원한 목적이고 계획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임시방편을 세운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하나로 묶으시고 저로부터 인간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교회 안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주여, 내 모든 생각 주관하소서. 나의 전부를 주께 드리기 원해, 내게 오셔서 주소서.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 경배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주여, 내 모든 생활 주관하소서. 나의 영으로 주께 드리기 원해. 나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 경배합니다. 전능하신 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